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메마른 땅에 주님이 임하시면 꽃이 핍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후에 미디안 땅에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더군다나 궁전에서 살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던 그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변방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결혼도 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았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니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가 40세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서서 말할 때 80세였다라는 것을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머물렀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성경은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저 양치는 일을 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나이가 많이 든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양떼를 치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40년 동안에 양떼를 쳐서 어떤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1절을 보시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양떼를 쳤는데 뭔가 일가를 이루고 내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떤 장인의 양떼를 대신해서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잘 치고 먹이려고 이 서쪽으로 양떼를 몰았는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을 모세가 알고 양떼를 몰아간 것이 아닐 겁니다. 모세가 이 산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모세가 소명을 받는 본문인데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또 출애굽 당시에 이곳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에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것이지 지금은 어떤 그저 호렙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덤불입니다. 덤불. 그런데 그 덤불에 불이 붙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건조한 사막에서 이 덤불들이 이 바람에 마찰이 되어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이렇게 타고 없어져야 하는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전혀 불이 붙었지만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광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은 모세가 양을 치던 곳에 불과했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땅에 머물면서 어쩌면 모세는 이 호렙에 여러 번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땅이고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그곳이 나무이든 아니면 산이든 어떤 장소이든 아무 상관없이 거룩해집니다. 어떤 공간이 특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해지고 또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그곳이 성스러워지는 것이죠. 모세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을 그가 왕궁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을 추억거리로 삼으면서 아니 어쩌면 그 기억을 어떤 쓰라린 상처가 되어버린 채 그저 양들을 치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깊숙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뭐 그저께나 뭐 어제나 또 제가 감히 예언을 하면 오늘이나 뭐 별로 특별한 일 없고 평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삽니다. 때로는 그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삶이 거룩해지고 또 그러한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늘 똑같이 돌아가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어떤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마치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좀 특별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주님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함으로써 좀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이 고대 근동에서 높은 권력자를 향한 어떤 예의, 예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종들은 주인 앞에서 통상적으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유인들은 신을 신는데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며 사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종으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에서 살아온 40년 동안 그저 어쩌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애굽 사람의 학대를 보았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죠. 그가 40년 전에 품었던 꿈, 그가 한때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겼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했고 또 억압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패했고 도망쳤습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다 늙고 힘 빠진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40년 전의 꿈 다시 기억해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슬픈 일입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들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다 싶을 때 어떤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40세 때의 모세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80세의 모세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 능력, 네 힘, 네 지식, 네 권력, 어떤 네 경험 믿고 행하는 것 아니고 나를 믿고 행하면, 나를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나에게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고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어떤 사명을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